오늘 읽은 39장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38장의 마지막 부분인 38장의 39절 말씀부터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장을 나눌 때 조금 분류를 새롭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장의 39절에서부터 39장의 전체까지가 다 동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물들의 생태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동물 하나를 우리가 사람이 길들이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인간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자기를 온전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더 겸손히 낮아질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38장의 39절에서 41절 말씀은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땅 위에서 가장 강한 짐승인 사자와 인간 삶에 가까이 와 있는 새의 종류인 까마귀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늘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사람이 그것을 사자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는 법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39장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산에 사는 야생 염소와 또 암사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키우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닌 곳에 사는 이 산에 사는 염소들도 기르신다는 내용입니다. 39장 5절에서 12절 말씀은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말씀을, 또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타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매와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출발점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그 창조 신앙의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다 선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들을 친히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니 인간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생각이 이 배후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하늘을 나는 새도 땅 위에 있는 동물들도 다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도록까지도 다 만드시고, 어디에서 먹거리를 찾고 어떤 방법으로 생존하고 번성하고 할지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고 그 일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계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번성하실 모든 계획까지 다, 방법까지 다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그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은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요,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산염소, 암사슴에 대한 말씀인데 다 야생동물들이죠. 오늘 여기에 기록되는 대체로 모든 동물들은 다 야생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산염소라고 하는 건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서 염소가 아니라 성지나 중동지방에 널리 이 광야지대에 서식하는 산에 사는 그 야생염소들을 의미합니다. 이 야생염소나 암사슴, 사슴 등등이 광야 황무지에 성장하고 거기서 서식하지만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길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새끼 낳고 키우고 멸종하지 않고 번성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황무지에서 자라지만 새끼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하면 어미품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즉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홀로 나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돌보는 것도 아닌데 먹이는 것도 아닌데 이 광야가 황무지가 그게 동물들이 서식하기 쉬운 곳도 아니고 각종 맹수들이 많은 곳인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니 그런 들짐승들까지도 안전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귀나 소는 가축이 되면 농부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죠. 중동지방에 가보시면 제일 부지런한 게 누구냐 그러면 나귀라고 그러고 노동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소라고 그럴 만큼 이 소나 나귀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아주 온순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그렇지만 들소나 들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고 들소가 그렇게 많고 들나귀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은 그거 하나 길들여서 내 짐을 지고 가게 할 수도 없고 끌고 가게 할 수도 없고 일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를 어떻게 길들여서 내 짐을 끌게 하고 들소를 어떻게 길들여서 내 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은 그럴 능력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은 야생동물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고 주장하고 길들이고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온 천하의 수많은 야생동물들 이 들소 혹은 들나귀들이 마음껏 활약하고 번성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조는 생태가 참 특이합니다.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뜨거운 모래 안에 알을 묻어두고는 잘 품어 키우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새들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어미가 정성스럽게 그 날개 아래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데 타조는 땅에 묻어두고 밤에 추울 때만 잠깐 와서 품는 흉내를 내지 잘 품지 않습니다. 참 무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새끼를 키울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새끼를 돌보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려두고 그렇게 무정하게 할 만큼 냉정한 어미로서 냉정한 새가 이 타조인데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어미가 돌보지 않는 냉정한 무심한 무정한 어미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타조를 부화시키시고 키우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렇게 자라는 타조가 달릴 때는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타조가 평균적으로 시속 70km로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가 말은 68km를 최고로 달린다고 합니다. 훨씬 더 타조가 말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물인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키우겠냐는 겁니다. 제 어미도 부화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품어 부화시키지도 않고 키울 때도 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는 무정한 동물인데도 하나님이 돌보시니 강인한 동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매우 용맹하고 또 민첩하고 그 주인에게 잘 순종해서 전쟁터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만 듣고도 사령관의 호령 소리만 듣고도 말은 각이 다고 멈추기도 하고 화살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용맹함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매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해가 되면 늘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남쪽으로 이동해 가는 철새 중에 하나가 이 새매라는 종류인데 이런 지혜가 겨울이면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지혜가 사람이 그 지혜를 주었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매를 갈아쳤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역시 마찬가지 높은 곳에 둥지를 켜고 산 모퉁이에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그렇게 천적들의 도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높고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 집을 짓고 있는 사는 새가 이 독수리이고 그런데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느낌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 동물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욥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가 그렇게 도와주었느냐? 네가 그렇게 그 새들을 돌보았느냐? 네가 먹을 것 주었느냐? 네가 길렀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 중에 온 자연에 비를 내리고 물을 주셔서 만물들을 키우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걸 사람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인데 인간은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지요. 우리 삶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되었는데 도대체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뭘 얼마나 했다고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고난 생겼을 때 그렇게 불평하면서 순종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욥을 향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낭떠러지 끝에 사는 독수리도 광야에 서식하는 산염소도 무정한 의미가 있는 타조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으로 다 기르시고 키우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냐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도우시기를 구하고 겸허히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